기도 올리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과 긍휼로 인해서 저희 하나님의 자녀로 한때 인생을 살아가게 됨을 인하여 주 앞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가 사랑함은 주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사오매 우리 심령 속에 생명의 빛을 비추시고 살아가는 이 짧은 인생 가운데서도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게 하시며 공고하나 소망 있는 나를 바라보게 하시고 이 생에서 환난이 있으나 평강의 때를 우리에게 약속되었음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었나이다. 이 땅에선 저희가 나그네 같은 인생일지라도 그곳에 이르면 본향이 있사오매 본향에선 영원한 생명이요 그곳에 주와 함께 더불어 누리는 실로 평강이 있음을 저희가 말씀을 통해 믿고 아옵나이다. 말씀을 통해 보이는 이 귀한 영적 사실들을 저희가 알 수 있게 되어진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만지고 보아서 하는 것이 아니요 말씀의 계시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조명을 인해서 우리는 믿음을 고백하도록 이끄셨사오매 우리에게 믿는 바가 진실된 것이요 사실이요 이것이 참으로 진리인 것을 우리가 확신하옵나이다. 그러므로 인하여 저희가 썩어지는 육체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 영혼이 주 앞에서 사는 자임을 알게 되어지며 우리 썩어질 몸을 새로운 장막으로 덧입히실 날을 우리가 바라보고 육신 가운데 있는 모든 삶의 애한과 우리 심령 속에 들여져 있는 그 악의 뿌리와 주의 본성을 주께서 맑게 씻기실 그날을 우리가 소망 중에 확신하며 기대하며 간구하며 살아가옵나이다. 오늘 우리가 사는 동안에도 이 모든 약속이 다만 약속으로만 주어진 것이 아니요 오늘 이미 우리에게 맛보게 하셨사오니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주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믿음의 자취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의 증거한 모든 것들이 우리가 안에 역사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옵나이다. 말씀을 읽을 때, 찬송할 때, 기도할 때, 그 모든 주께서 주신 은혜의 영적 사실들 우리가 궁구할 때 심령 속에 드리워지는 지극한 평강은 하늘에서 오는 것임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옵나이다. 이것을 인하여 우리가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어졌고 이것을 인하여 짧은 인생이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외롭지 않고 주 앞에서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맛보게 되었나이다. 교회를 주심을 감사하고 교회를 통하여 이 모든 일이 홀로 가는 길이 아니요 서로 지체가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묶어주심을 인하여 더욱더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 시간에 정한 바에 따라서 다시 저희가 하이덕 요리문답을 통하여 배울 바를 정해놓고 모여싸오니 주께서 저희를 불러 모으신 줄 믿사오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조명의 은혜를 베푸시므로 나온 걸음이 헛되지 않고 말씀의 귀한 깨달음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돌아가는 시간 되도록 이 시간을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주 앞에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공부할 내용은 오늘 나오셔서 또 받았죠 자료를. 그러니까 지난주에 받은 게 있고 오늘 받은 게 있고 양이 제법 되죠. 그래서 바쁘다는 거죠. 그까지 하면은 오늘까지 한 내용을 읽어보면 매듭이 잘 질 것 같아서 그까지 할 텐데 그러나 내용이 많아서 그간에 공부하신 저력을 발휘하셔서 잘 따라오시고 특별히 내용이 새롭지는 않을 거예요. 새로운 내용이 아니고 우리가 이미 아는 내용을 다시 확인하고 정돈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중요한 대목들을 제가 지적해드리면 그것을 잘 숙지하시면 깨달은 데는 어려움이 없을 걸로 이해합니다. 교재 PC죠. 94페이지 의롭다 하심에 관하여 오늘 공부할 내용이 의롭다 하심에 관하여 59문, 60문, 61문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62문, 63문, 64문 아 숙제를 냈는데 하셨죠? 아 이게 믿어야지요. 네, 하셨을 거예요. 하셨을 거예요. 하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94페이지, 95페이지, 59문부터 61문까지 문답 3개를 차근차근 또박또박 우리 함께 읽고 나려진 자료를 기출해서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9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을 믿는 것이 당신에게 지금 어떤 유익을 줍니까? 답.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며 영원한 생명의 상속자가 됩니다. 60문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으로만 됩니다. 비록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크게 어겼고 단 하나도 지키지 않았으며 여전히 모든 악으로 향하는 성향이 있다고 나의 양심이 고소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의 공로가 전혀 없이 순전히 은혜로 그리스도의 온전히 만족해 하심과 의로움과 거룩함을 선물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나에게 죄가 전혀 없고 또한 내가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실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이루신 모든 순종을 내가 직접 이룬 것처럼 여겨주십니다. 오직 믿는 마음으로만 나는 이 선물을 받습니다. 61문. 당신은 왜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고 말합니까? 나의 믿음에 어떤 가치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실 만한 것은 아니며 오직 그리스도의 만족해 하심과 의로움과 거룩함만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의가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이 의를 받아들여 나의 것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아, 읽으면서 은혜가 오죠. 너무 감사하죠. 59문, 이 모든 것을 믿는 것, 이 모든 것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앞에 나와 있는 내용 전체죠. 그러니까 하이델 요리문의 1문부터 58문까지 전체 내용이죠. 영생의 소망과 부활의 약속,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 그 앞에 우리가 죄로 인해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가에 대한 내용, 이 모든 영적 사실들이에요. 이 영적 사실, 이 모든 것은 줄치면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결국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담겨 있는 내용이요, 요리문답 58문까지 가르치는 이 모든 것을 믿는 것, 믿는다는 말은 영적 사실이 참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 즉 이 모든 영적 사실이 참되다고 받아들이는 것, 그 믿는 것이 당신에게 지금 어떤 유익을 줍니까? 그것은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뿐만 아니라 그 결과로 영원한 생명의 상속자, 꼭 하나님의 자녀됨의 복을 주신다. 영원한 생명의 상속자는 누가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는가?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상속의 권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의 상속자로서의 내용은, 신분적 개념은 하나님의 자녀됨이요, 그것이 누려지는 은택의 성격은 영원한 생명의 상속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어지고 그 결과로 양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요, 그것이 누려지는 하나님 자녀의 은택의 성질은 영원한 생명의 상속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됩니까? 그 의롭게 되는 방식이 무엇인가? 그럴 때는 그 첫 줄 나와 첫 첫 번째 두 처음에 두 줄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 이것이 이제 오직 의롭게 된 유일한 방식이죠. 그 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만 그렇게 되어지는가? 또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되는 것인가 할 때에, 비록 이하는 현재의 우리 상태를 설명하죠.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크게 어겼고 단 하나도 지키지 못한 자로 서 있으며 여전히 모든 악으로 향하는 성향이 있다고 나의 양심이 비록 호소하지만, 이게 성도의 아픔이에요. 성도가 내 양심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계명을 온전히 지키지 못한 자요, 악으로 향하는 죄의 소욕이 내 안에 역사하고 있다는 이 양심의 정죄가 마귀가 역사하면 큰 고통으로 와 자기 절망으로 이어져서 결국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받는 의의 상속을 포기하고 그를 거절하고 그를 의심하고 신앙에서 떨어져 나갈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비록 성도라 할지라도 모든 계명을 어김이 있고 단 하나도 지키지 못한 일이 있을 수 있으며 여전히 악으로 향하는 성향이 설사 있다 할지라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비록 이하는 현실에서 가장 극단적 케이스를 놓은 거죠. 극단적으로 설령 이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 양심이 네가 이래가지고도 하나님의 자녀일 수 있겠는가라고 내 양심이 나를 고소한 일이 설령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는 원칙은, 방식은 이것과는 별개 방식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뭘 구별해야 되냐면, 오늘 이제 공부의 핵심 중인 내용일 수 있는데, 성도다. 그럼 성도가 이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성화의 삶. 여기 답은 뭐예요? OX예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죠? 이거는 성도의 의무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성도가 마땅히 해야 될 도리죠. 성도의 의무요, 도리다. 그런데 거룩한 삶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있는 성도의 의무 앞에서 우리가 가만히 내 양심을 통해 보더라도, 내 양심이 나를 정죄하고 고소하건대 내가 죄인의 모습을 여전히 살고 있다. 이것도 사실이죠? 이건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데 있어서, 의롭다 하심이 있어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실 때, 어떤 방식으로 무엇에 따라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가라는, 하나님이 의로운 자로서 우리를 받아들이는, 의로운 자로서 우리를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채널은, 그 방식은 우리의 거룩한 성도로서의 의무를 보고 의롭다고 하지 않는다. 이것이 사실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가 얼만큼 의로운 자인가를 보고 의로운 자로 받으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은 오직 죄인된 우리를 덮어 씌우시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인된 우리가 감춰져 있는 두루마기로 덮어 휘 감아버리신 거예요. 그 감아버린 그 흰 두루마기, 그게 계시록에 흰 두루마기라고 되어 있어요. 흰 두루마기가 그 피에 적시어 나온 흰 두루마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피에 적시어 나온, 어떻게 흰 두루마기일 수 있어요? 붉은 두루 도포가 아니고, 이게 피에 적시어 나온 흰 두루마기라고 되어 있는 말은 이 피가 곧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주의 자녀로 삼으시는 의의 채널은 뭐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인이지만 의롭다 하세요. 그러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산들 저렇게 산들 어떠냐라고 해서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서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머물겠느냐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셨죠. 답은 뭐예요? 그럴 수 없는이라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의 균형을 잘 이해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요, 참신앙이라 그래요. 이 두 개의 관계를 잘못 이해하고 있으면 참신앙의 모든 자예요. 이 두 개를 잘 이해하는 사람이 참신앙이에요. 죄인인 자를 그리스도의 의로 의롭게 하셔서 주의 자녀 삼으신 자에게 부르시는 거룩의 초청 앞에서 자신이 거룩을 향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경건한 삶, 그 자체가 성도의 삶이요. 그런 자를 가리켜서 신앙의 열매가 있고 참신앙의 증거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 있는 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요 죄인으로서의 그리스도의 의만을 얘기하고 거룩에 대한 관심을 놓쳐버리고 죄 가운데 방자에 살면서도 그리스도의 의를 이름불러 하는 사람들에게서는 열매 없는 자가 되어지니 주께서 그 사람의 나무를 보고 열매를 보고 나무란다는 말로 말씀하신 것 같게 되어져요. 이와 같은 관계를 잘 이해하면서도,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로 죄인 됐을 때에 용서받은 자가 하나님의 거룩으로의 부르심 앞에 결코 나태할 수 없다. 그러면 우리가 더욱더 삶을 말씀에 비추어 조명하여 바로바로 살아가도록 주의 도신을 간구하는 신앙적 방향성을 일관되게 유지하도록 애를 써야 한다. 이런 사실에 동의하지만 이게 지나쳐버리면, 거꾸로 지나쳐버리면 뭐가 돼버려요? 의무를 다 이루지 못한 자로서의 양심의 자책이 말이죠. 자책이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됨의 은혜에서 떠나서 내가 이렇게 거룩하지 못했으니 하나님 자녀됨의 기본 자격이 상실되었다라는 자책이 지나쳐서 은혜의 복음 앞에서 떨어나갈 수가 있어요. 큰 좌절이 오기 시작해요. 이렇게 되면 뭐죠? 죄에 빠져요. 어차피 나는 안 돼가 돼요. 그리고 이제 마귀가 귀에 속삭이는 게 뭐냐면, 너 네 양심도 알거는 하물며 하나님이 모르시겠는 줄 아네. 너조차도 네가 죄인인 걸 뻔히 알고 너의 죄수성을 그렇게 아시거든 하나님이 오직 하시겠는가. 성령의 은혜가 있으면 어찌 그럴 수 있겠는가 라고 해서 네 안에 있어서 성령의 은혜가 명목상으로 있을 뿐 실제적 없음에 대한 계속적인 고소를 계속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음성이 들려줘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큰 좌절을 겪고 내 안에는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고 있지 않은 게 분명하다. 그렇다면 내가 이렇게까지 죄 아래 있을 수 없다라는 좌절에 빠지게 만들어서 믿음의 도리에서 끊어지게 만듭니다. 그렇게 계속 압박해내가지고 그게 마귀의 짓이에요. 근데 마귀는 승리하지 못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성도를 일시적으로 어느 기간 동안 큰 죄악의 수렁 속에 고통에 있도록 마귀가 역사한다는 뿐이지 결국에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의 자녀된 운명을 결정짓지 못해요. 하나님의 자녀는 이 가운데서 혹 죄 중에 신음하여 오랜 시간 죄 중에 있다 하더라도 훗날 주의 은혜가 다시 미쳐서 다시 거룩을 향한 열망으로 자신을 돌이켜 나와서 회개의 눈물 가운데서 다시 돌이켜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모든 죄악된 행실을 그쳐가는 역사를 알게 되어지고 호흡이 끊어지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주에 대한 회개의 고백을 갖게 되어집니다. 결국 이제 거룩이란 것은 우리 안에 이루어진 실체적인 도덕적인 순종의 능력 이런 것들이 고상하게 얼만큼 깊이 자라는가 이런 것들을 재보면 이렇게 눈에 띄게 내가 훌륭한 신앙으로 이렇게 잘 됐다 이렇게 말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사실은 그 내면적인 게 참 다 커요. 제가 볼 때는 그 외적으로 고고한 거룩한 삶을 실천해 내가는 그런 그 성도의 그 귀감될 만한 누가 봐도 빛나는 어떤 그런 그 외적인 행실에까지 그래서 언어에까지 뭐 이런 언행에 있어서 뛰어난 도덕성의 그 품격을 유지하는 그 발전된 진보는 일반적인 케이스는 잘 두드러지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두드러지게 나타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처럼 보세요.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그 우리가 이렇게 두드러지게 나타나죠. 왜냐면 그 속상한 일이 생기면 금방 팍팍 나타나죠. 뭐 이렇게 뭐라 이래가면서 이제 그럴 수가 있나 이래가면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부분이 막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렵죠. 그런데 성화의 내적 측면은 자라갑니다. 내면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죄에 대한 고통과 아픔과 은혜에 대한 간구 이런 것들에 대한 깊은 인식과 동의 그 안에서의 탄식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내적인 측면에서의 성화적인 진전은 분명히 있어요. 영적인 내면 안에서 그것이 이제 외적으로까지 드러날 만큼 우리 심지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주의 부르심을 명확히 알고 그런 데 있어서 우리가 균형을 못 잡고 있어서 그런 것이고 또 계속적인 말씀의 공급과 그대의 성령이 충만한 은혜의 채널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게을러지기 때문에 이 일들을 우리가 잘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에서 이제 형편을 바꿔나가야 될 그 많은 그 손실의 결단들, 정욕에 대한 그 악한 정욕을 중지하는 일들, 이런 것들은 일종의 가지고 있는 유익들을 놓는 것 같은 느낌, 손실을 경험하는 것 같거든요. 이게 두려워서 못 놓고 있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 내적으로는 분명히 영적 진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적으로 행실까지 드러나는 일의 변화는 적죠. 우리가 적죠. 그러나 가급적이면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신 것을 알고 하나님 원하신 것을 알고 이렇게 방향에 열매를 맺어가도록 해야 합니다. 너무 설명이 길었네요. 그래서 60문의 중간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공로가 전혀 없이 순전히 은혜로 얼마나 강조가 되는지 몰라요. 그리스도의 온전히 만족하신 의로움과 거룩함을 선물로 주십니다. 의로움과 거룩함을 선물로 주십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데 의로움뿐만 아니라 거룩함도 그리스도의 공로라는 것이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거룩함은 성화죠. 성화는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룩함의 선물을 주시는 일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의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신분적 변화만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 아니고 그와 동시에 내적으로 외적으로 거룩을 우리에게 열매 맺도록 해주시는 성령의 역사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치, 이게 마치 보세요. 마치. 마치하고 위에 비록하고 비교해 보세요. 위에 비록 있죠? 비록 동그라미 치고 마치 동그라미 치고 착 연결한 다음에 화살표로 서로 대조 표시를 탁 해보란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이게 대조가 되나 말이에요. 마치 나에게는 죄가 전혀 없고 또한 내가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그리고 실로 그리스도의 순종을 내가 이룬 것처럼 여겨주십니다.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비록은 우리의 현실인데 마치는 뭐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비록은 내가 아는 나의 모습인데 이해하세요? 비록은 내 양심이 아는 내 모습인데 마치는 뭐죠? 하나님이 보시는 내 모습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근데 이 모든 것이 다시 오직 믿는 마음으로만 그러니까 60문의 첫 줄 뭐라고 돼요? 첫 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으로만 그리고 맨 끝에 줄에 오직 믿는 마음으로만 그러니까 처음에 믿는 마음 맨 끝에 믿는 마음 그리고 그 안에 믿는 마음에 대해서 믿음으로만 이렇게 된다는 사실이 너무 놀라우니까 너무 놀라운 게 의심이 생기잖아요. 의심이 생기니까 비록부터 시작해서 마치까지 내용을 통해서 그 의심을 제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다 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고 그렇게 되었지? 내가 이렇게 죄인인데 다 알아 우리 고민을. 네가 그런 말 한 줄 다 안다. 그게 믿어지지 않는 거 안다. 그게 얼마나 믿어지기 믿기가 어려운 일인가 안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얼마나 악한 일 가운데 있는 사람인가를 비록 머릿속에 다 해놓고 그럴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께서 여겨주신다. 내가 그런 것처럼 이러기 때문에 믿는 말로 그렇게 되어진 거야. 이 사실을 가운데 충분히 설명해놓고 있어요. 61문 당신은 왜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말합니까? 그거는 의롭게 됨에 대한 근거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첫 번째는 알아야 될 것은 내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할 때 믿는 내 믿음이 어떤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 믿음을 보니 야 귀한 게 있구나 그래서 받으신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 믿음조차도 뭐가 아니라는 거죠? 구원의 근거나 공로적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 믿음은 오직 뭐예요? 수단이에요. 수단. 수단. 그러니까 우리를 의롭게 하심에 대한 오직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뿐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뿐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내가 받아들이는 하나의 그 인식의 그래도 이걸 받아들이는 믿고 또 하는 수단이요 방식이 맞죠.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는 방식이 뭐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것인데 그걸 믿음으로 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는 방식으로서의 하나의 구원의 조건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를 받아들이는 방식으로서의 구원의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 자체가 귀하거나 믿음 자체가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고 그 믿음이 있어야만 그리스도의 의의를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왜 믿음이 있어야만 그리스도의 의의를 받아들이는가?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이고요. 하나님이 믿음의 방식으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여 그리스도의 의의를 받아들이도록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오직 그리스도의 만족하심과 의로움과 거룩함만이 하나님 앞에 나의 의가 됩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만 이 의를 받아들여 나의 것을 삼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줄치면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의미에서 믿음은 뭡니까? 구원의 조건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죠? 예정을 빙자하여 하나님이 예정한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며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누가 인간이 거절할 수 있겠나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게 작정하셨으면 구원을 받게 될 것이요 이래가지고 모든 믿음의 권면을 외면하는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사람 구원 받아요? 안 받아요? 못 받습니다. 왜 못 받죠? 하나님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는 방식을 뭐예요? 믿음을 통하여 받도록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나를 구원하기 위한 창세전의 예정도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한 예정한 대상을 불러내시어 하나님 자녀 삼으시는 실행의 방식 또한 뭐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바가 있죠. 그 정하신 바가 뭐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아니하면 구원받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뒤집어 얘기하면 뭐예요? 믿는 사람은 뭐죠? 예정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전부 하나님이 예정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단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과연 구원하기 예정하셨나? 의심하는 것은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뭐예요? 하나의 통일적인 의지를 이중인격이요? 다중인격처럼 분열시키는 큰 죄를 범하는 거예요. 너무 과격한 발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의 대상을 딱 정해놓으신 의지 따로 있고 방식을 정해 따로 있고 이렇게 해서 이게 헷갈리고 계신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의 통일성, 인격의 통일성 안에서 하나님은 대상을 정하시며 그 대상을 불러내시는 방식도 정하시며 이 방식에 따라 그를 불러내기로 하시는 뜻도 정하신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이 가진 믿음은 그냥 생긴 믿음이 아니고 여러분의 믿음은 창세전 여러분을 구원하려 작정하신 하나님의 뜻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라 그 말이에요. 이건 하나로 가요.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을 빙자하여 냅둬 내가 어쨌건 작정했으면 이대로 죽어도 믿을 거 아니야 구원받을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모든 강변은 잘못된 거예요. 무식한 것이요 불신앙이요 죄의 하나님의 신앙을 거부하는 악한 성전에 나온 것이지 정당한 논리가 아닙니다. 신앙의 논리가 아닙니다. 82페이지 조금 어려운 부분이지만 보겠습니다. 82페이지 1번 읽어보죠. 시작. 의롭게 하심의 의미는 의의 전가에 관한 법정적 선언인가 아니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도덕적인 물리적인 의의 변화를 가리키신가. 표현이 좀 어렵습니다. 의의 전가, 넘겨주는 게 전가죠. 의를 전가, 그리스도의 의를 넘겨주는 법정적 선언인가. 하나님께서 재판장으로 서 있다 치고 죄인으로 고소받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혀서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나님에서 선언하시는 것인가? 아니면 도덕적인 물리적인 의의 변화를 가리키는 것인가? 도덕적인 물리적인 의의 변화 줄치시고 쓰시고 두 글자로 줄이면 아이치 이 엘리트 코스에서 이럴 수가 있나니 도덕적이면 물리적인 의의 변화를 두 자로 줄이면 성화. 그렇죠. 성화죠. 성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의롭게 한다는 말이 성화를 가리키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자녀됨의 신분적 변화를 가리키는 것이냐 그거예요. 답은 뭐예요? 신분적 변화예요. 잘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말은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신분적 선언이에요. 그런 자들 안에 이루어지는 성화는 따라와요. 따라오지만 성화가 불완전하다고 해요. 신분의 변화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해하시죠? 이 두 개념이 합쳐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내가 성화가 불완전하니 하나님 자녀의 신분도 불완전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구원의 불완전성이 와요. 이 부분 때문에 루터는 중세 때부터 계속 자기 공로주의적 이 의식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던 거였어요. 아무리 주 앞에 충성돼도 지울 수 없는 이 마음 양심에 뭐예요? 고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언제 지킬 수가 있나? 못 지키잖아. 그러니까 가슴으로 고행을 하고 금식을 하고 어떠한 교회가 명하는 고행의 수단을 다 겪어도 무릎으로 베드로 성당까지 기어가도 무릎 피가 다 무릎 껍질 다 나오고 피가 절절 흘러도 40일 금식에도 내 안에 있는 죄의 성품이 지워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성화의 불완전성, 이 하나님 자녀의 불완전성 넘어가 버리는 이 문제는 결국 어떤 방법으로 위로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이 정도밖에 더 하냐, 이 정도 하면 됐어 라는 식으로 임의로 정한 수준에 따라서 만족도를 임의로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 있는 사람은 알잖아요. 누가 정한 것인가. 그 안에서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와요. 루터가 성경을 다시 읽었어요. 읽는 가운데 의롭게 됨과 거룩하게 됨에 대한 개념의 구별이 성경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게 종교개혁의 이유였어요. 그래서 루터가 교회가 바로 서는가 무너진가 결정하는 중요한 신앙 항목이라 이렇게 의롭게 됨을 얘기했어요. 칭의 사건. 그 답은 법정적 선언이다. 성경을 찾아보시고 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에게 나타난 도덕적 의미에서의 의의 변화 또는 선행이 의롭게 되는 공로적 원인인가? 그렇습니까? 아니십니까? 아니다가 답이죠. 아니다. 공로적 원인이 아니다. 어떤 의미의 공로적 원인이 아니죠? 우리를 의롭게 함의 공로적 원인은 아니다. 두 종류의 의가 있다. 율법의 의가 있고 복음의 의가 있다. 율법의 의는 자기가 순종해야 하는 의이다. 이런 의는 우리에게 불가능하다. 복음의 의는 다른 이의 대리순종이니까 대속이라고 그래. 대리순종에 의한 의의를 가리키고 대속적 의라 이렇게 말해요. 대속적 의라. 대속 의의가 복음적 의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만 의롭게 되는 것이요, 성화가 우리를 의롭게 되는 근거가 아니다라고 말할 때에 그 질문에 이 질문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 이 질문은부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질문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실제로 의롭게 되는 변화가 나타나는가를 묻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어 실제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함을 얻게 되기 때문이다.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실제로 의롭게 되는 변화가 나타납니까? 나타나지 않습니까? 나타납니까? 나타나지 않습니까? 나타나지요? 네,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1번문 다시 보세요. 1번. 도덕적인 물리적인 의의 변화를 가리키는가 법정 선언인가 이렇게 물을 때 도덕적인 물리적인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성화가 어떻게 해요? 나타납니다. 그렇죠? 나타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적 변화의 공로적 원인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걸 구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혼돈하지 말아라 그 말이죠. 질문은 우리에게 실현이 되는 의로운 변화가 우리를 의롭게 하는 부분적 원인으로서의 공로나 근거일 수 있겠는가? 이다. 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것은 아니다. 천주교는 이 질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답변하는 반면에 정통신학은 여기 대해서 보면 아니요라고 부정적으로 답한다. 천주교회는 의롭게 하심의 두 측면이 있다라고 말해서 죄를 사해준 측면과 영혼의 내적 갱신의 두 측면이 다 의롭게 됨의 내용이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정통개혁교회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주입된 의의가 어떤 의미에서든 의롭게 하는 공로나 원인이 되는 것을 부정하고 난 다음에 왜냐하면 오직 그리스도의 의만이 우리에게 전가되어 의의 공로여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 안에 있는 내재적 의의 줄치고 성화로 인한 변화를 가리켜요. 성화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에 의롭게 되는 성품의 변화, 그 내재적 의의예요. 이 내재적 의의는 불완전하지 않는가 해요. 의롭게 하심은 행위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은 은혜로 값없이 주는 것이 아닌가. 의롭게 함이란 죄를 사해주는 것이 아닌가. 따라서 율법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아닌가. 따라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만일 내재적 의의가 만일 공로가 된다면 그리스도의 의를 가리우는 것이 되는 것이고 우리 안에 자랑할 근거가 있다고 하는 것이며 또 내적 의료는 어떠한 죄책도 제거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는 그렇게 주장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에게 전가된 그리스도의 의와 순종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롭게 됨의 공로적 원인과 근거인가? 그렇다. 그렇다. 오직 그리스도와 의와 순종이 우리의 공로적 원인과 근거이다. 어떤 의미에서 그런가? 두 가지 점이 있다. 첫째, 그리스도와 신자 믿는 관계는 둘로 설명할 수 있는데 첫째는 보증이 우리의 보증이 의의 보증이 된다. 1번 의의 보증이에요. 그리고 2번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 그 의의 보증은 뭔가? 우리가 의롭다움을 받을 수 있도록 담보물로 보증이 되어주는 거예요. 보증이 뭐예요? 내가 보증할게. 내 담보물이잖아. 담보물.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다고 칭하는 담보물로서의 보증이에요. 두 번째는 머리는 뭐냐면 우리의 머리가 되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거든요.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으니까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교회의 지체가 상합하여 연락하여 마디마디가 연결되어 머리에 붙어있죠. 그럼 이 머리에 붙어있다는 말은 뭐냐면 머리 뜻대로 몸이 움직여지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에 따라 온 우리 하나하나가 의로운 삶을 살도록 하는 성화의 역사를 가르쳐줘요. 그래서 머리는 부패를 억제하고 말씀에 순종토록 해. 부패 억제 줄치고 그다음에 더하세요. 말씀에 순종 하나 더 붙여쓰세요. 부패를 억제할 뿐만 아니라 말씀에 순종토록 하는 의의를 더하여서 결국 성화를 이루게 하세요. 그렇다면 의롭게 하면 단지 허구적인가? 허구적인가 줄치고 명목적인가? 실제로는 의롭지도 않은데 의롭다고 말하니까 이거 허구 아닌가? 허상이다. 이렇게 반발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읽어봅시다. 시작. 왜냐하면 법정적 선언은 도덕적이며 물리적 차원에서의 의의 주인만큼이나 실제적이기 때문이며 하나님의 법정적 선언이 우리 자신들의 의의를 보고서 한 것이 아니라 만일 그랬다면 거짓이 될 것이다. 바로 그리스도의 의의를 보고한 것이다. 따라서 완전히 실제적이며 참이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의의도 없고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 하면은 하나님 선언이 거짓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선언에 참됨고 참됨이 근거가 있는 것이죠. 4.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의롭게 하심의 칭의는 단지 죄만을 사하여 주시는 것인가? 아니면 양자됨과 생명의도 부여하시는 것인가? 그럴 때 의롭다 하시는 선언의 효과는 칭의의 효과, 즉 뭐죠? 칭의 줄치고 의롭다 하심의 선언의 효과 그거예요. 칭이란 말이 뭐예요? 의롭다 하심을 선언함. 칭이란 말이 일컫는다 뜻이니까 의롭다 하심을 선언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은퇴. 그 긴 말을 줄여서 칭의 효과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의롭다 선언하시는 결과로 주어지는 영적인 은택들. 그래서 첫째는 의의 정거를 말미암아 죄를 사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받을 형벌을 제하해 주시고 둘째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생을 받도록 하신다. 오, 읽어보죠. 시작.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할 때 믿음 자체가 의롭게 하는 것인가? 아니면 믿음은 단지 도구적인 것인가? 그럴 때 답은 뭐죠? 도구적이다. 도구적이다. 개혁교회 얘기 한번 읽어보죠. 시작. 믿음은 그 자체가 의롭게 됨의 시작이나 근거가 아니다.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그 다음 시작. 의롭게 됨을 믿음과 연결시키는 것은 단지 믿음이 의롭게 됨의 유기적이며 도구적인 원인이란 점을 말하기 위함이다. 믿음은 그 자체가 행위가 아니며 또한 그것의 가치로 인하여 의롭다함을 주는 것이 아니다. 믿음을 의의 근거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믿음으로 붙드는 그리스도의 의의가 바로 의롭게 하심의 기반이며 공로적 원인임을 말하기 위하여 환유법적으로 말한 것이다. 믿음으로 의롭게 됨에서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참으로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믿음의 내용으로 한다는 점에서 의롭게 됨과 관계를 갖는 것이며 또 그리스도의 의의가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우리 편에서 그의 의의를 받아들이기 위한 수단 또는 도구라는 면에서 의롭게 됨과 유기적인 연결성을 갖는 것이다. 수단 또는 도구 동그라미 치면 됩니다. 아까 설명한 바와 같습니다. 6번과 7번, 6번 넘어가고 7번 보세요. 6번 설명한 내용 바로 그 다시 풀어놓은 거예요. 7번. 이거는 이제 아까 이것도 다 설명한 건데 의롭게 하시면 영원으로부터 이루어지는가 아니면 시간 안에서 이루어지는가. 자 보세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영원전에 택정하셨죠? 그러면 시간 역사가 이루어지긴 해. 하나님이 영원 안에 택하셨다는 말은 뜻은 뭐예요? 하나님이 영원 전에 영원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택정하셨다. 그 말 뜻이 뭐예요? 영원 안에서 택정, 영원 안에서라는 말이 뭐예요? 그게 이해가 돼요? 뜻이 있는 말이에요? 없는 말이에요? 시간 안에서라는 말은 이해가 되죠. 근데 영혼 안에서라는 말은 영혼을 모르는데 시간을 영혼 안에서라는 말을 모르는 거죠. 영혼 안에서는 말은 시간은 전후가 있죠. 과거와 미래가 있잖아요. 근데 영혼이란 말은 영혼 안에서는 말은 이 시간의 영구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시간을 초월한 것을 의미해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영혼 안에서 우리를 택정하셨다. 그럴 때 영혼 안에서는 것은 시간을 초월한 영역 안에서 그런 뜻이에요. 시간을 초월한 영역은 우리의 상상 바깥에 있어요. 그런데 영혼 안에서는 말은 그러므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의지 안에서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그의 의지 안에서 시간의 역사를 시작하기도 이전에 이런 뜻이에요. 시간 역사를 시작하기도 이전에. 시간 역사는 언제 시작해요? 창조 때니까. 시간 역사를 시작하기도 이전에 하나님 의지 안에서 그가 우리를 택정하셨다. 자, 보세요. 그러면 우리를 택정하신 하나님께서 김병훈이를 하나님이 자녀로 삼기로 택정하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예정이 실현되는 방식은 어떻다고요? 어떻다고요? 시간 안에서 무엇을 통하여 나로 하여금 뭘 고백하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고백하게 하셔서 나에게 그 의로움을 실행하시죠. 영혼 안에 나를 택정하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요. 이 계획을 실행하시는 것은 언제 하시죠? 시간 안에서 지금 내 인생 때에 이루시죠. 그렇지죠? 그러므로 의롭게 하심은 언제 이루어지죠? 시간 안에서 내가 믿음을 고백하는 순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작정은 언제 있어도 시간 전에 영혼 안에 있어도 이해하세요? 따라서 믿음을 고백하지 않고는 의롭게 되는 방법이 없어요. 예외가 딱 있어요. 예외가. 예외. 예외는 어떤 사람이 예외가 있을까요?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삶의 시간을 못 가진 사람 또는 고백의 육체적, 신체적 기능이 정신적인 연약성이 이로 인해서 나타날 수가 없는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의 특별한 경우 빼놓고는 일반적 케이스는 일반적 경우는 뭐죠? 그런 경우가 없어요. 그래서 신자의 자녀가 유아 세례를 받았으나 또는 받기 이전이라도 신자의 자녀가 나면서부터 얼마 안 돼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세상을 뜨게 되는 경우가 있죠. 이 아이는 어떻게 되는가? 그럴 경우에 신자의 자녀는 은혜 언약 아래에 있는 백성이기 때문에 그가 자라나 신앙을 부인하기 이전까지는 뭐라고 했어요? 성장하여 스스로 신앙을 부인하여 평생 동안 신앙을 부인하고 죽지 않는 한 그가 하나님의 은혜 언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으로 성도의 아버지 된 자들은 자기 자녀를 향하여 그렇게 믿는 것이 가하다. 그것이 신앙 고백이에요. 가하다. 따라서 그와 같은 아이들의 경우는 우리가 예외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따라서 7번 의롭게 하시면 영원으로부터 이루어지는가 시간에 이루어지는가 할 때 첫 번째 답 읽어보면 시작.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작정은 영원으로부터 이루어졌으나 의롭게 하심의 실행은 시간 안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작정은 믿음보다 앞서지만 그 실행은 믿음 뒤에 이루어진다. 맨 밑에 줄 읽으면 시작. 의롭다 하심은 이 생에서 유효적인 부르심을 받는 순간에 이루어진다. 이 이야기를 왜 써는 이 얘기가 도대체 신학적인 얘기를 왜 우리가 알아야 하느냐면 이것을 이해할 때 비로소 뭐예요? 전도해야 한다는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전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택정한 사람 다 구원받는 거 아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정한 방송은 뭐예요? 생명 주고 작정하신 사람은 전도를 통해서 믿음을 고백하게 하는 그 순간에 그로부터 불러내시기 때문에 전도해야 하는 거지. 기도하고 전도해야 하는 거지. 그래서 이 부분을 중요한 내용으로 가르쳐야 돼요. 그 밑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제가 달아놓은 것은 여러분이 집에서 차근차근 읽어보면 지금의 설명을 기초로 해서 여러분이 내용을 더 잘 이해하는데 근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부록으로 붙여놔 드렸습니다. 차 한잔 하시고 5분만 쉬세요. 그리고 바로 모이시기 바랍니다. 아, 보실까요? 아, 62문 열어보세요. 교재 62문. 62문을 열어보시면,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찌 살아야 되는가? 라는 문제죠.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는 이제 문제와 관련해서, 이와 같은 이제 은혜의 모든 영적 사실들을 우리가 배웠으니, 어떻게 살아야 합당합니까? 라는 이제 질문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답으로 62문부터 이제 답이 있습니다. 62, 63, 63은 문답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선행은 왜 하나님 앞에서 의의가 될 수 없으며 의의 한 부분이라도 될 수 없습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는 의의는 절대적으로 완전해야 하며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율법에 일치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한 최고의 행위라도 모두 불완전하며 죄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63문.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행에 대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상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그래도 우리의 선행은 아무 공로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상은 공로로 얻는 것이 아니고 은혜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러한 64함은 이러한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무관심하고 사악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아닙니다.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 사람들은 감사의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아멘? 아멘이죠? 넘어가 볼까요? 86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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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7페이지 어간에 있어요. 127페이지에 있어요. 찾으셨어요? 자, 그러면 아까 64문 다시, 64문을 다시 열어보면 둘 다 이렇게 비교해보는 거예요. 64문 답을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아닙니다.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 사람들이 감사의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감사의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자, 86문 넘어와서 그 위에 제목 제3부 뭐라고 되어 있죠? 우리의 감사에 관하여 그렇게 연결되어 합니다. 내용이 이해되죠? 자, 그러면 86문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공로가 조금도 없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직 은혜로 우리의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는 왜 또한 선행을 해야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그의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셨을 뿐 아니라 그의 성신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그의 형상을 닮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모든 삶으로서 하나님의 은덕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찬양받으시기 위함이며 또한 우리 각 사람이 그 열매로서 자신의 믿음의 확신을 얻고 경건한 삶으로서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왜 선행을 해야 되죠? 첫째, 첫 단락, 그리스도를 닮도록 하시기 위함. 두 번째 단락,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찬양받으시게 합당하니까. 세 번째 단락, 그러므로 우리 자신의 구원의 확신이 견고해지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전도적 효과도 있다. 이해하시죠? 87문 역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중요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감사치도 않고 회개하지 않는 삶을 계속 살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도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굉장히 질문이 어때요? 무거운 질문이죠? 잘 읽으세요. 잘 읽으세요. 답 시작.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성경은 음란한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도둑질하는 자, 탐욕을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 욕하는 자, 강도질하는 자나 그와 같은 죄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성경 구절 보세요. 5번 129페이지 왼쪽 칼럼 맨 밑에 5 고린도서 6장 9절부터 10절 말씀. 그 말씀을 그대로 옮긴 거예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줄 알지 못하는가? 그랬죠?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 육체의 일은 현저히 곧 음행과 맨 밑에 줄에 이러한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에베소서 5장 6절 너희도 이것을 정리 알거니와 음행, 더러운, 탐,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요한일서 3장 14절 15절 말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한 자마다 사망에 거하느니라. 이 말씀 전체는 답을 뭐예요? 다시 문 87문 87문. 그럼 거룩한 삶을 사는 자가 구원을 받는 말입니까? 라고 다시 물어본단 말이에요. 또 그렇게 물어봐. 계속 가르쳤는데 다시 이 본문을 읽으면 이 답을 읽으면 그러면 뭐 우리가 다 뭐 이게 죄인인데 그럼 구원받지 못하나요? 이렇게 또 물어봐. 그게 아니고 87문 뭐예요? 질문이 뭐라고 그랬죠? 감사치도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는 삶을 계속 살면서예요. 은혜를 입은 자는 감사의 열매가 있어야 될 것이요. 감사의 열매는 곧 회개를 의미하는 것이요. 그것은 곧 계속 그 가운데 있을 수 없다. 의지적이며 계획적이며 죄악적 성품으로 하나의 법도를 어기면서도 은혜를 얘기할 수는 없다. 근데 그것이 이제 62, 63, 64, 지금 읽었던 86, 87문의 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88문 보세요. 88문. 부터 91문. 자, 그러면, 자, 아까 뭐라고 했어요? 86문에서, 87문에서 질문이 뭐였죠? 감사치도 않고, 그 다음 뭐예요? 회개하지 않는 삶. 회개가 뭡니까? 회개가 뭡니까? 그게 이제 88문의 답이 나오는 거예요. 88문의 회개가 뭔가? 날 보세요, 날 보세요. 전부 주목! 보세요. 자, 책 보지 마시고 질문에 답을 하세요. 회개가 무엇입니까? 벌써 봤어요? 아, 그걸로 여지껏 살아오셨어요? 아, 빠르기도 하셔라. 자,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의 진정한 회개는 무엇입니까?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사람이 살면 감사가 있고 악행을 그쳐가는 일이 있는 것이죠. 89문 옛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진노케 한 우리의 죄를 마음으로 슬퍼하고 더욱더 미워하고 피하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을 진노케 한 우리의 죄, 이 죄를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를 알고 마음으로 내가 어찌 이 죄를 졌는가 깊이 애통해하고 주님 뭐라고 했어? 애통해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까. 그 위로가 어디서 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위로가 오죠. 성령의 거룩해 하시는 능력의 베푸심으로 오죠. 이해하세요? 산상순 팔복 가운데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그때 애통은 뭐라고요? 이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케한 죄로 인해서 마음으로 슬퍼하는 것. 이러한 심령의 상태, 옛사람이 죽는 심령의 상태를 가르쳐 뭐라고 했어요? 애통한 자라.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때 뭐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자기가 옛사람이 죽는 의의 결핍을 아는 것이에요. 이 상태를 가르치는 거예요. 회개 심령을 말하는 것이죠. 그에게 위로를 베푼다? 위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위로 베푸심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성령의 거룩히 하신 능력 베푸심의 위로인 거예요. 더욱더 미워하고 피하는 것입니다. 피하는 것입니다. 피하는 것 줄쳐요? 결론이에요 이게. 슬퍼하고 미워하는데 안 피해. 그게 문제죠. 그렇죠? 슬퍼하고 미워하는데 계속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끊어내야 되는 것이죠. 구신문 새 삶으로 다시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마음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선을 행하며 사는 것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자, 새 사람으로 사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인데,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이 회개다 그러니까 어이구 이제 심령이 나는 죽었다 싶어서 이제 마음에 눌려서 고통스러워하네. 근데 오늘 구신문의 답은 아주 특징적인 답을 줬어요. 새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요약하면 뭐죠? 뭐뭐 하는 것이다. 두 글자 뭐예요? 두 글자라고 그랬죠? 뭐뭐 하는 것이다? 즐거워하다를 다시 표현하면? 기뻐하는 것이다. 새 사람을 사는 것은 기뻐하는 것이에요.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이게 피상적인 게 아니고 정말 기쁜 거예요. 여러분, 이 기쁨이 없으면요, 성화의 삶을 못 삽니다. 성화는, 왜 그렇죠?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 순종하는 것이 성화의 순종인가? 아니면 양심에 따른 도덕적 갱신인가? 여러분, 이게 보세요. 도덕적인 것인가? 그 차이를 어떻게 구별해요? 거짓말 하지 마라. 거짓말 안 하려고 애를 쓰는 것. 아이고, 염라대왕 만나면 어쩌려고 거짓말 안 해야지. 뭐,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그렇게 거짓말 하는 거 도덕적인 노력을 하잖아요. 이렇게 이런 거 하고 성도가 거짓말하지 말라는 말씀 앞에서 하나의 율법을 지켜오는 것의 차이는 뭐냐면 도덕적 수준에서는 확인이 안 돼요. 외적으로 보기에는 다 거짓말 노력을 하니까 중요한 건 내면적인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를 위하여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준수하는 내적 태도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라는 자기 행위의 목적성이 중요해요. 근데 이 두 부분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것,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 이 모든 것이 뭐죠? 받은 것에 대한 감사의 반응의 결과란 말이에요. 받은 게 있는데 그걸로 인한 감사의 반응의 결과이니 이것이 범패스럽고 짜증나는 일인가? 기뻐하며 즐거워할 만한 일인가? 그걸 분별하라 그 말이에요. 따라서 여러분이 주의 말씀의 순종 앞에서 애쓰고 힘들 때 뭘 생각해야만 성화적 결과가 나와요? 받은 바 뭐예요? 은혜를 생각하면 나오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사랑하셔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가? 내가 주에 받은 것이 어떤 것인가를 헤아려 보라는 거예요. 말라기서에서 주님 앞에 제물을 부리면서 이 일이 얼마나 범패스러운고 라고 짜증을 냈죠? 아, 그랬어요. 말라기서에 보면, 시간 없으니까 안 찾겠는데, 말라기서 이제 그 말라기서의 마지막 책이잖아요. 근데 이제 말하면 예수님 오십지, 그다음부터 이제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안 줘요. 침묵기로 들어가요. 그리고 교회는 깊은 수렁 속에 빠져요. 영적 혼돈과 어지러움 속에 들어가요. 무질서 안에서 아주 처참한 상태가 되어버려요. 근데 그 말라기서에 했을 때 이제 그 이스라엘 성도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교회가 타락하여 어느 정도 부패성을 보였냐면 하나님께 예배드린 일이 범패스럽게 시작합니다. 제사 드릴 때 이 일이 얼마나 범패스럽고 수고롭고 힘든 일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준 게 뭐가 있나. 세계 열강을 보니 다 잘 이방들이 잘 살고 우리는 오히려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다 열악한 상태에 놓여있고 우리가 먹을 것 변변치 않은데 무슨 재물을 흠없는 양을 재물로 드리겠는가 그랬어요. 흠없는 소나 양으로 재물 드릴 만한 여유도 없으니 있어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있어도. 그건 다 감춰놓고 병든 소나 양을 재물로 갖다 바치면서 그 일조차도 범패스럽다 했어요. 이들은 지금 뭘 모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의 부르심에 받은 바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없는 거죠. 형식적으로 제사 드렸지만 그 제사는 하나님이 역겨워서 누가 성전 문을 닫아주기를 내가 원하노라고 얘기하셨어요. 내가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도 기가 막혀서 너희가 섬기는 사람인 총독한테도 그걸 갖다 줘봐라. 그가 받겠나. 하물며 너희가 나에게 이러겠는가. 하나님이 아주 노골적으로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하도 기가 막혀서 11조를 한번 드려봐라.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복을 주나 안 주나 보라고까지 얘기하셨어요. 그 말은 뭐예요? 기복적 탐욕의 신앙을 자극시키는 말씀이 아니고 일부 부흥사님들이 그렇게 이용하신다고. 그게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범패스러워하는 불신앙의 반역의 태도를 정죄하는 말씀으로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어 너희가 살았거늘 너희가 받은 바 은혜를 망각하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마땅한 행할 도리를 범패스럽다는가. 한번 하나라도 말씀을 지켜봐라. 그럼 내가 복을 주겠다. 이러고도 너희가 하나님 받은 은혜를 모르겠는가 하신 말씀이었어요. 그건 아주 아주 엄한 책망의 말씀이었어요. 그걸 부자 되고 싶어하는 교인들의 연약한 성품을 자극시켜서 이렇게 기복적 신앙으로 이렇게 끌어다 본문을 쓰면 참 하나님 뜻까지 거리가 멀죠. 거리가 멀죠. 속상해요. 이럴 때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의 삶을 산다는 것은 기쁜 일입니다. 그리고 행복해요. 그리고 마음이 자유로워요. 순종하면 자유롭습니다. 순종하면 기쁨이 옵니다. 즐거워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했냐면 나 승리했어 이렇게 얘기해요. 승리했어 이게.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할 때 한 주간 여러분 다 예배회 폐회할 때 여러분 한 주간 승리하기 바랍니다 할 때 그 승리 개념이 뭐겠어요? 주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심으로 율법의 멍에로부터 끊어져 사탄의 손으로부터 이제 사슬에서 끊어져 낸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삶의 기쁨을 흡족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라는 의미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뜻으로 해석돼서 사용하는 것일 거예요. 뭐 이 해석은 제가 한 것입니다만 그냥 그런 뜻이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들 외에는 다른 뜻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승리는 누가 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미 다 이룬 승리인데. 그러니까 승리하세요라는 말은 뭐예요? 승리를 누리세요라는 뜻밖에 안 되는 것이죠. 즐겁게 승리를 누리십시다. 그러니까 그 누리는 승리의 맛은 어디서 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능력 안에서 맛보는 즐거움이거든요. 그러니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죠. 의미가 있는 말이라면. 자,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성에서, 나는 기뻐요, 뭐, 이런 찬송들은 여러분이 그 뜻을 알고 이 영적 사실들의 원리를 잘 깨달으면 공감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편을 읽으면 여러분 이제 비로소 이해가 돼요. 시편 기자들의 시편을 쓴 고백한 그 주의 종들의 신앙 고백적 내용들이 내게 다가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한 짧은 시편 안에서 절망과 낙심으로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영영 나를 버리셨는가? 어째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는가? 나는 언제까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는가? 악은 승하고 의는 망하는구나 하고 하나님 앞에서 탄식 속에 깊은 아주 캄캄한 그 영적 수렁에 쫙쳐 드는데 맨 마지막에 뭐냐면 나는 주를 인하여 기뻐하리라. 이런 반전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이해하냐고. 그 이해는 지금 말씀드린 대목에서 이해되죠. 하나님에서 동행의 기쁨을 아는 사람들은 알 수 있는 신앙 고백들이에요. 아시죠? 누리고 계시죠? 더욱더 누리고 충만히 누리도록 하십시다. 라는 권면이죠. 권면이죠. 그 다음에 91문. 그런데 선행이 도대체 뭡니까? 자, 읽어보면 시작.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그리고 그의 영광을 위하여 행한 것만을 선행이라고 하며 우리 자신의 생각이나 사람의 계명에 근거한 것은 선행이 아닙니다. 이해하세요? 참된 믿음 나왔죠? 참된 믿음. 그래서 이 선행을 보고 열매 있는 참된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참된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감사치도 않고 회개치 않는 삶을 계속 사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결론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92문 넘어가면 뭐가 나올까요? 십계명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십계명을 모든 율법의 10가지의 구체적인 제목 하나하나를 깊이 묵상하면서 지금 말했던 회개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자세와 내용은 어때야 되는 것인가를, 그것들 하나하나를 깨달아 알도록 십계명 강해가 뒤에 이어서 나오는 것이죠. 자, 그러면 87페이지 여러분 그 나중에 자료집 보시기 바랍니다. 87문 설명 없이 87문 13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박또박 1번부터 같이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읽는 거 힘들다고 읽지 않고 눈으로만 따라보지 마시고 힘을 내어 꼭 읽으세요. 옆 사람 안 읽으면 툭 치세요. 이렇게 읽어. 자, 읽습니다. 시작. 신자에게 선행이 필요한가의 문제는 구원을 얻거나 구원의 결과를 낳는 일과 관련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선행이 구원을 소유하며 누리는 방식인가와 관련이 된다. 곧 비록 선행이 구원을 획득하는 일에 있어서는 어떤 기여도 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행은 구원에 이르는 데에 꼭 필요하므로 누구도 선행이 없이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 2번 선행의 필요성은 하나님의 명령에서 확인이 된다. 성경 본문은 집에서 찾아보실 것 약속합니다. 3번 선행의 필요성은 또한 은혜의 언약에서도 알 수 있다.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 편에서의 약속을 말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 사람 편에서의 순종을 명시하고 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의 백성이 될 것을 바라고 계시기 때문이다. 따라서 언약에 명시된 의무들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행하여야 하는 것들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의무들이 그의 백성들에게 복이 되기를 바라시며 특별한 은혜를 주시지만 신자들은 언약의 축복에 참여하기 위하여 이것들을 준수하기를 그치지 말아야 한다. 4번 은혜의 약속이 성삼위일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생각할 때 선행의 필요성은 또한 뚜렷하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입양하시어 그의 가족으로 받아들이시며 성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속주로서 우리를 그와 연합시키시어 그의 몸이 되게 하시며 위로자이시며 거룩해 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정결케 하시어 그의 성전이 되게 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그리고 성령님의 전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야만 한다. 오, 복음은 신앙과 삶의 규범으로 주신 것이므로 단순히 지식에 그치는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삶의 변화를 요구하는 실천적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와 자유는 율법의 저주와 사단의 압제 그리고 죄의 멍에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지 육적 정욕을 행하기 위한 자유가 아니다. 따라서 선행은 필요하다. 6번 끝으로 선행은 영원한 선택의 결과이며 현재 누리게 하시는 은혜의 열매이며 인치심이고 장래의 영광의 첫 열매이다. 그러므로 선행은 소망으로 인하여 자라나며 사랑의 자극으로 이루어지며 비밀한 예정을 증거하며 장래 축복을 미리 보여주며 천국으로 가는 길이다. 그렇지만 천국에 이르는 권세의 원인은 아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믿음 안에 순종한 선행으로 말미암아 선행인데 이 선행은 어떻게 해서 우리 안에 이어 이루어지죠? 장래 하나님 아버지를 다시 배울 영광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 이 선행의 싹이 자라나고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고 깨달아 알므로 더욱더 성장이 촉진되어져 가며 그럴 때에 영원전에 나를 택정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예정이 이 선행을 통해서 증거되는 것이며 내가 신자로 누릴 하나님의 자녀로 누릴 장래의 그 놀라운 축복을 미리 이 땅에서 맛보게 되는 것이니 선행을 통하여 천국 가는 길의 보증이 설명되고 있다. 그러나 천국에 가는 뭐죠? 권세를 받은 하나님 자녀됨의 원인은 아니다. 이 원인은 오직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뿐이기 때문에. 이해하시겠어요? 7번 진정한 선행은 도덕적인 선행이 아니다. 도덕적 선행은 영적인 것과 구별이 되는 것으로 외적인 수양이나 훈련 또는 행동과 관련한 것이다. 영적인 선행은 화평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며 장래와 이생의 삶에 상급을 받게끔 정하신 것이다. 선행이 진정한 것이기 위하여는 다음에 네 가지 것들이 있어야 한다. 첫째는 원리와 관련한 것으로 선행은 새롭게 된 심령의 믿음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는 규범과 관련한 것으로 신앙과 삶의 유일한 규칙인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되어진 하나님의 법과 뜻에 일치하여 행하여지는 것이어야 한다. 셋째는 양식과 관련한 것으로 하나님의 법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단지 몸을 외적으로 움직여 행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마음의 내적인 움직임과도 관련하여 행하여져야 한다. 끝으로 목적과 관련한 것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여져야 한다. 셋째가 약간 어렵게 느껴지는데 하나님의 법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몸을 외적으로 움직여 행할 뿐 아니라 마음의 내적인 운전에 관련해 행하여야 한다. 이 말은 뭐냐면 예배 드린 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쉽게는 예배 드릴 때 몸은 움직여 예배는 드리지만 마음으로는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것으로서 바른 계명 준수의 양식에 합당한 것이 아니라 이게 볼 수 있다 그 말이죠. 8번 따라서 비신자들의 덕행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선행이라 할 수 없다. 비록 외적으로 그것들이 선행의 모습을 취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행동의 원리가 새롭게 된 중생의 심령이 아니라 정결치 못한 마음에 따라서 행하여지는 것이며 심령의 내적인 순종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아합의 겸비함은 진심을 감춘 위선적인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을 진실이 사랑함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 단지 형벌이 두려워 행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의 행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였다. 그에 대한 형벌은 취소되거나 사여진 것이 아니고 단지 연기되었을 뿐이었다. 아합의 사례는 악인들의 외적인 겸비도 하나님이 인정을 하신다면 참되며 마음에서 나오는 회개는 얼마나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는가 하는 것을 보여줄 따름이다. 이게 지금 문장이 아합의 사례는 악인들의 외적인 겸비도 하나님이 인정을 하신다며라고 콤마를 딱 찍어야 돼요. 그죠? 순표를. 찍으셨어요? 한다면 그 다음에 나오는 뭐예요? 참되며 마음에서 나오는 회개는 오직이나 하시겠는가? 이 얘기를 하려고 한 거예요. 그 다음 읽어보죠. 니느웨의 회개는 비신자들의 다른 것과 다르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였으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행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비신자의 덕행도 함양하고 권하는 것이 그렇지 아니함보다 유익하다. 이들의 덕행이 비록 영광의 상급을 받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덜 중한 형벌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덜 중한 형벌 주시면 뭐예요? 하나님의 형벌에도 차등성은 있다. 형벌의 영원성은 있으나 영원한 형벌이지만 형벌의 중함에는 차이가 있다. 그 말이에요. 또 8번이네?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할 수 없어요. 그냥 8번 하고 읽어봅시다. 아, 이거는 가만있어 봐. 맞죠? 아까 읽은 거 아니죠? 네, 8번 다시 읽어요. 비신자들이 행하는 덕행의 사실은 이들이 자신들의 자유의지로 선을 행할 능력을 다소나마 가지고 있음을 말하여 주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그러한 덕행을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하여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 도우심 주시고 일반 은총. 뭐라고 그래요? 일반 은총. 일반이란 말은 신자만 특별하게 준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나 준다는 의미에서 일반 은총. 또 읽으면 어떤 이가 다른 이에 비해서 좀 더 나은 덕행을 한다면 그것은 그의 성품이 다른 이에 비해서 더 낫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러한 선물을 주셨기 때문이다. 9번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과 반대되거나 이것을 넘어서는 일을 하면서 그것을 행한 동기가 선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선할 수 있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금한 것을 하지 않아야 할 뿐만 아니라 명령하지 않은 것은 하지 않아야 함과 마찬가지이다. 만일 이것이 인정이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의도에 어긋나는 것을 좋은 또는 선한 의도로 간주하는 잘못을 범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사울이 아말렉을 죽이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의도 또는 웃사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하여 마찰을 잡은 것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르신 것처럼 신자를 죽이면서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생각하는 의도 등은 의도가 좋다는 핑계로 선행을 이해하여서는 옳지 않음을 보여준다. 이해하시겠어요? 10번 성도들의 선행이 진정한 것이란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는 이들의 행함은 성령님의 특별하신 감화와 역사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즉 성도의 선행은 그 제일 원인이 성령님께 돌려진다. 성령님의 도우심뿐만 아니라 그들의 선행은 또한 본래의 부패한 성품을 이기는 은혜가 주입됨으로써 행하여지기 때문에 성도의 선행은 진정한 것이다. 우리 안에 남아있는 부패성이 성화의 완전성을 이루지 못하도록 회방할 수 있지만 선행의 진정성을 방해하지는 못한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성도의 선행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은 성도의 선행의 진정성을 말해준다. 셋째로 하나님께서 성도의 선행에 대하여 상급을 약속하셨다는 것은 성도의 선행이 진정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심을 말하여 준다. 즉 거룩함은 그것에 따른 영광과 함께 있는 것이다. 11번 신자가 이 생에서 행하는 가장 선한 일이라도 죄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않다고 말한다고 해서 신자의 선행의 진정성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중년 말이죠? 하나님의 엄격한 심판에 비추어 완전함을 주장할 만한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신자의 최선을 다한 행위도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고 말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그 행위 자체가 선행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선행의 행위 자체는 선하지만 선한 행위를 행하는 양식이 불완전한 것이다. 따라서 중생자 자체와 중생자의 행위의 구별이 필요하다. 비록 중생자는 본질적으로 악하지만 중생자의 행위는 선한 행위를 가능케 하는 모든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하다. 어떤 점에 있어서 중생자의 행위들이 죄라고 말하지만 그렇다고 이하여 이들이 죄로 인하여 죄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다. 믿는 행위와 기도의 행위가 그 자체로 죄라고 말할 수는 없다. 다만 그것들의 어떠한 결점과 흠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 따름이다. 따라서 사도는 자신이 악을 알지 못한다고 말한 것이다. 그러니까 한편으로 사도는 내가 본질상 죄인 중에 괴수라 말하면서 또 요한 사도는 뭐라 하면 자신이 악을 모른다. 이게 이 이중성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중생자는 본질적으로 악하다 했는데 옛본성에 따라 그렇다고 옛본성에 따라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비록 완전하지 못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 자체가 불완전성을 갖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중생자가 믿음에 따라 한 행위들이 선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진정성이 하나님이 10번이 중요해요. 10번 하나님께서 그 참된 것을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불완전하지만 참된 것을 인정해 준다 그 말이에요. 12번 시작. 선행에는 상급이 약속이 되어 있으나 공로로 인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이다. 어떤 행위에 공로가 있기 위하여서는 다섯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첫째, 행위가 행하여져야 할 의무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자신이 행할 바를 행할 경우에는 어떤 공로가 그것에 더해질 이유가 없다. 그래서 무익한 종의 얘기가 나오는 거죠. 둘째, 다른 어떤 사람도 자신의 공로라고 주장할 수 없어야 한다. 다른 사람이 이건 내가 한 것인데 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셋째, 죄가 있는 곳에는 공로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정결하고 완전해야 한다. 넷째, 보상과 대가가 결과에 일치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공로가 아니라 선물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한 프로치를 했는데 열 푼을 준다. 그럼 그 나머지 아홉 푼은 뭐예요? 선물이잖아요. 다섯째, 보상이란 공의에 따른 일의 결과여야 한다. 이렇게 볼 때 어떤 행위에 우리가 받는 상급도 뭐다? 공로가 아니요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은혜의 결과라는 거예요. 13번 마지막, 따라서 이러한 조건들에 비추어 볼 때 사람에게는 하나님께 대하여 주장할 아무런 공로가 있을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행하여야 하는 일은 마땅한 것이며 어느 것도 순전히 우리의 것이 없으니 우리의 선행은 성령의 은혜로 인한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사람의 선행은 완전하지 않으며 장래의 영광에 비할 때 전혀 비할 바가 못 되며 그들에게 약속한 상급은 순전히 은혜로 인한 것이기 때문이다. 아, 여기까지 해서 마쳤어요. 여러분, 감사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받은 바 은혜가 넘치는. 근데 이 감사의 삶은요, 여러분 수고, 여러분에게 무슨 대가나 보상을 하나님 받고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 감사의 삶이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정말 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정말 자기 성도를 모아서 정말 주고 싶어 하시는 것, 그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사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거예요. 역설적이죠? 감사를 드리면 드린 자는 누구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 드린 자는 누구예요? 우리고. 감사를 받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인데, 그런데 감사를 드려보면 하는 게 뭐냐면, 감사를 드림으로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감사를 드리는 이 자체가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복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드리는 것이 없고, 전부 은혜로 하나님께 받는 것 뿐이라는 걸 알아요. 누가요? 참된 믿음을 알아요. 여러분이 그 믿음 안에서 감사를 드리심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 얼마 남지 않은 인생들이잖아요. 그죠? 동안에 영광된 상급 칭찬을 흡족히 누리시고 이 땅 사는 동안에도 낙심과 절망 없이 잘 견뎌가시는 인내의 경건의 수고를 하심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 가운데서 오늘 하이데그 이루문답 성도가 살아야 될 감사의 반응까지 내용을 살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영적 사실에 관하여 주께서 말씀으로 증거하셨고 그 증거를 깨달은 주의 사랑하는 종들을 통하여 요리문덕 같은 귀한 경건의 고백들을 이루게 하시고 이걸 오고 오는 세대에 이르게 하셔서 우리의 손에까지 미치게 하셨으며 우리가 같은 고백의 문답을 읽어가면서 한 성령께서 우리를 묶으셨사오매 우리가 그들과 더불어 같은 믿음을 고백하는 큰 은혜 누리게 하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이 놀라운 영적 사실을 우리가 굳게 믿고 흔들림 없이 주님께서 영원히 택정하신 인생의 이때를 살아가면서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믿음의 수고를 저희가 만족해 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심으로 인하여 우리 가운데 계속된 회개가 있게 하시고 우리의 완악한 고집과 죄된 성품에 눌러앉아 은혜를 핑계하는 그런 연약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적극적 순종해 나가는 귀한 저희들이 될 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그러므로 하나님의 받은 바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소원하옵나이다. 이 믿음 가운데 주어진 인생, 그 남은 신앙의 순례길을 주 앞에서 성령의 붙들리심 안에서 감당하며 살아간 저희가 되도록 주께서 정하시고 부어주신 은혜대로 우리에게 만족해 하심으로 잘 감당하는 저희가 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하대의 요리문답을 지켜주시고 같은 은혜로 묶어주셔서 공복해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